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중일 정상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와 협상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중국 스촨성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미북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조속한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세 나라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리 커창 중국 총리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이 공동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며 대화와 협상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아울러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일 것이고 한반도와 지역의 장기적인 안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한일과 제4국의 협력을 진행할 용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미북 프로세스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중한 3국의 공통된 입장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히고 안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 프로세스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 공개한 발언 내용에 따르면 왕 위안은 관영 인민일보 CCTV와의 송년 인터뷰에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긴장의 주요 원인은 미북 싱가포르 회담 공동성명이 유효하게 관철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적정하고 합당한 우려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왕 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하지만 유해 송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항은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 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평화의 창에 다시 변수가 생겨 대화 기회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 측이 가능한 빨리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왕 위원은 중국이 지난 16일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세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통제 불능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주력 정찰기들이 또다시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로프트 스팟이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RC-135W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 3만 1000피트 약 9500미터를 비행했습니다. 같은 날 E-8C 조인트 스타즈도 2만 9000피트 약 8800미터 상공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공헌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들 정찰기들이 최근 계속 한반도 상공에 진출하면서 위치 식별 장치를 끄지 않고 비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인트 스타즈는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해안포, 장사정포 기지, 그리고 야전구 등 지상병력과 장비의 움직임을 정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한반도 상황 등과 관련 매우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최근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특별한 합의사항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중국 스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갈등과 관련해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며 중요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기독교 축일인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기 전날 밤인데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산타 할아버지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임무를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맡고 있는 건데요. 노라드는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합방위조직으로 북아메리카의 항공이나 우주에 관해 관측하고 위험을 조기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이나 전략폭격기 동향도 지켜보는데요. 그런데 노라드에 따르면 레이더로 오늘 새벽 4시 9마리의 순록을 타고 산타클로스가 북극을 떠나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거장은 러시아 동부와 아시아였는데요. 그곳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현재는 러시아를 지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 공식 산타 세계여행 추적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산타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1-877-446-6723번으로 전화를 걸면 노라드 직원과 직접 통화를 통해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은 60년 이상 전해 내려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라드 사령관은 북미 영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또한 산타클로스 위치를 추적하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6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흐리고 낮까지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청진 지역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빙 크로스비의 노래입니다. 흰 눈이 내린 크리스마스 꿈을 꿔요. 내가 떠올리곤 하던 그런 모습을요. 당신의 크리스마스엔 항상 흰 눈이 오길 바랄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Christmases be whit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한중일 정상들이 중국 청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교역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반정부 시위로 1,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대규모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한중일 정상회의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24일 중국 쓰촨성 청도에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3국 정상회의는 24일, 이 당일 하루였지만 이 3국 정상회의 전후로 23일과 24일 각국 간에는 개별적인 양자회담도 진행됐고요. 또 부대 행사로 대규모 경제회의인 비즈니스 서밋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동북아 주요 3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라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네, 리커창 중국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 후에 공동 언론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요. 3국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했다는 한반도 위기 상황과 자유무역,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 등 3국 간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특히 3국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의제는 피하고 형식적인 이야기만 나눴을까 궁금할 수 있다면서 3국 지도자들은 매우 솔직한 논의를 했고 충분한 합의를 이뤄서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공동의 문서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3국 정상회의인데 중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참석한 겁니까?
네. 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 태동한 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3국 회의여서였는데요. 처음부터 중국은 이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에 주석이 아니라 총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 주석은 국방이나 외교를 맡고 내치나 경제는 국무원 총리가 나눠서 역할 분담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문제를 주로 다루는 정상 외교 행사에는 주로 총리가 참석해왔습니다. 2008년부터 한중일 정상회담이 정례한 이래 중국 주석은 양자회담을 주최하고요. 실질적인 3국 정상회의에는 총리가 참석하는 게 관례화됐습니다.
3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좀 더 살펴보죠.
네, 3국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게 3국의 공동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국제 질서와 가치에 맞춰서 정치, 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역내 장기적인 안전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3국 간 교역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요?
네, 3국 간의 정상 간 만남에서 북한 문제 외에 또 다른 주요 화두는 자유무역 문제였습니다. 현재 3국의 교역액은 세계 전체 규모의 5분의 1에 달하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세 나라 간의 자유무역 협상 FTA를 가속화하고 함께 지역 안정과 평화 번영을 추구해 가자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RCEP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원칙에 따른 공평하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3국 간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 간 자유무역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3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고 또 환경보호와 해양쓰레기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고요. 과학기술 분야 또 인적 교류를 도모하기로도 다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3국은 청소년 만화대회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들을 개최할 거라고 리커창 중국 총리는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내년을 3국의 과학기술의 해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3국 정상회의가 2년 연속으로 개최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3국은 앞으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긴밀히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고 이 3국의 협력을 통해서 양자 관계는 물론이고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또 다음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면서 차기 의장국으로서 3국 협력의 성과가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도 살펴볼까요?
네, 올해는 3국이 협력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아베 총리도 새 정상이 지난 20년간의 3국 간 협력 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매우 뜻깊은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피납된 일본인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두 정상들에게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만큼이나 주목을 받았던 게 한일 정상 간 양자회담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국 정상회의 폐막 후에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양국이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인 강제징용 문제, 수출 규제, 양국 간 군사정보교환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던 터라 이번 정상회담에 특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두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난 게 15개월 만의 일이라고요.
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이후에 처음인데요. 두 정상은 당초 예정 시간이었던 30분을 훌쩍 넘겨 45분여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교착 상태에 놓여있는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수출 규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사태로 1,50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요?
네, 이란 당국이 지난달 중순 이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1,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보도된 사망자 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겁니다.
미국 정부도 이를 확인했군요.
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 정책특별대표가 23일 트위터에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지시로 이뤄진 대학살에 관한 로이터통신 보도는 국제사회가 시급히 관련자와 이란 정권을 처벌해야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부가 이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여러 이란 관리들을 인용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달 측근들에게 이슬람 공화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시위를 중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지난달 15일부터 약 2주 동안 벌어진 반정부 시위 중에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사람이 1,500명에 달한다고 전했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10대 청소년 17명 그리고 여성도 4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밝힌 숫자보다도 훨씬 많군요.
네, 맞습니다. 브라이언 훅 대표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갖고 이란 반정부 시위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훅 대표는 이란에서 나온 영상들, 증언, 정보기관 분석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사상자 수를 집계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란 정부는 자국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주일 정도의 시위로 사망자가 1,0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네, 이란 보안군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기관총을 난사하는 등 무력 진압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훅 대사는 이란 남부 노샤르 지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위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도로를 차단하고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영상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란 매체인 타스님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1,500명 사망자 보도는 전적으로 우스꽝스러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란 관련 보도들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해왔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란 정부는 서방 언론들의 사망자 집계가 잘못됐다고 부인하고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상자 수는 물론이고 몇 명이나 체포했는지 등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대사는 앞서 발표에서 이란 당국이 7천 명 이상의 시위자들을 두 곳의 장소에 집중 분산시켜서 구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새해부터 수입품 관세를 대폭 인하한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을 기해서 860개에 달하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조처를 단행합니다.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해서 대부분의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왔는데요. 중국 재정부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새해부터 859개 수입품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최혜국 대우 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혜국 대우 관세라는 게 뭔가요?
네, 어떤 나라가 다른 특정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최고의 우대를 하는 관계를 최혜국 관계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무역 부분에서는 일반에부터는 이런 최혜국 관세보다 관세를 더 낮추겠다는 겁니다.
어떤 품목들이 관세 인하 대상에 해당됩니까?
네, 냉동 돼지고기부터 냉동 아보카도, 목재류는 물론이고요. 첨단 정보기술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는 기존 12%에서 8%로 대폭 관세가 내려가고요. 품은 아예 관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돼지고기 품귀 현상이 심각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의 소비가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중국을 휩쓸면서 수억 마리 돼지들이 살처분되거나 폐사돼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등 중남미 국가에서 생산되는데요.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보카도를 찾는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만 해도 중국의 지난해에는 무려 4만 6천여 톤에 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아보카도에 대한 관세는 얼마나 내려갑니까?
네, 기존 30%에서 7%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조처는 국내 부족분이나 외국 특산품 등 일상생활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면서 원활한 수입으로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처가 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미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해당 수입 제품이 다 적용되는 건데요. 특히 이번 조처로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등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처의 배경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발전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매체들은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후 공식 서명을 앞두고 나온 조처로서 미국에 일종의 호의를 보내는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을 소환하는 문제를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737 맥스 기종 결함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보잉사가 최고 경영자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미국에서 앞으로 담배 구매 연령이 현행 18살에서 21살로 올라간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증인 소환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주 상원에서 재판 절차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 소추 결의안을 상원으로 넘기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넘겨야만 상원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기소장을 넘겨야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펠로시 의장은 또 상원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알게 될 때까지 이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하원 소추위원도 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렇죠.
맥코넬 의원은 이런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맥코넬 대표는 23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펠로시 의장이 탄핵 소추안 전달을 지연하는 데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펠로시 의장이 상원의 재판 진행 방식을 지시하려는 것 같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맥코넬 대표는 상원 재판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뭐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23일 폭스뉴스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지난 1999년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과 비슷한 방식의 재판을 제안했는데요. 그때는 재판을 시작해서 모두 발언과 서면 질의 과정을 거친 뒤에 상원의원들이 어떤 증인을 부를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원에서 소추안을 넘겨야 상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계속 하원에서 소추안을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연방의회가 연말을 맞아서 휴회 중인데요. 지역구 켄터키주에 머물고 있는 맥코넬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As I've said repeatedly, we can't take up a matter we don't have. And so hopefully it'll they'll be on the way over.
네, 그동안 거듭 말했듯이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언젠가 넘어오길 기대한다면서 내년에 의회가 다시 문을 열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증인들의 증언을 듣길 원하고 있나요?
네, 믹 멀베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로버트 블레어 비서실장 보좌관, 마이클 더피 OMB, 이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 전현직 관리 4명의 증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앞서 하원 조사 과정에서 이 청문회에 나와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들의 증언을 듣고 싶어하는 건가요?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보류에 관여했거나 최소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Senator McConnell has come up with no good reason while the trial shouldn't have these witnesses or documents. He does a lot of name calling.
네, 슈머 대표는 상원 재판에서 왜 증인들의 증언을 듣거나 이들 자료를 봐서는 안 되는지 맥코넬 대표가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지난 주말 공개된 이메일 내용과 관련해서 이 폭발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 더피 부국장 등의 이 증언을 들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공개된 이메일 내용이 어떤 거였죠?
네, 시민단체 공공청렴센터 CPI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소송을 내서 입수한 이메일인데요. 지난 7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이뤄진 뒤 2시간도 안 돼서 약 1시간 30분 만에 더피 OMB 부국장이 국방부 고위관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군사 원조 보류를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이메일입니다. OMB 측은 이날 전화통화와 군사원조 보류를 연결하는 건 무모하다면서 원조 보류 결정은 이미 그 전에 나왔다고 CNN에 보낸 성명에서 해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보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 계기가 된 일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통화 도중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우크라이나 행적에 관해 조사해 줄 것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집행을 보류했는데요. 이 바이든 전 부통령,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가능성이 큰 후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넣고 이 의회가 이미 승인한 군사 원조를 보류하면서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최고 경영자를 전격 교체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23일 데니스 밀렌버그 최고 경영자, 이 CEO가 전격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뮬렌버그 CEO는 이 인턴 사원으로 입사해서요, 이 CEO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인데요. 보잉사는 후임으로 데이비드 캘훈 이사회 의장을 임명했습니다. 캘훈 씨는 지난 2009년부터 보잉사 이사로 일해온 사람인데 내년 1월 13일에 정식으로 새 CEO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보잉이 이번에 CEO를 교체한 이유가 뭔가요?
네, 보잉 737 맥스 기종에 사고했다는 여파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말에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소속 맥스 항공기가 추락해서 19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숨졌고요. 또 올해 3월에는 같은 기종의 에티오피아 항공기가 추락해서 또 157명이 숨졌습니다. 다섯 달 동안 두 건의 추락 사고가 일어나서 34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건데요. 보잉사는 이번 CEO 교체에 대해 이 항공 규제 당국과 이 고객으로부터 보잉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차원의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 기수가 높이 들려서 속도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이를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 이 MCAS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잉사가 결함을 수정한 소프트웨어를 이 미 연방항공청 FAA에 제출을 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잉 최고 경영자 교체 소식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증권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보잉 주가는 지난 9달 동안 20%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 CEO 교체 발표가 나온 23일 주가가 2.9% 올랐습니다. 이 보잉 측은 앞서 기체 결함을 부인하면서 이 조종사 미숙으로 이 사고 원인을 돌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결국 소프트웨어 문제로 드러나자 지난 4월에 이 뮬렌버그 CEO가 유족들에게 사과했었습니다.
추락사고 유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족들 역시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 뮬렌버그 CEO가 진작에 이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올해 이사회 위원이었던 카룬 씨를 후임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이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잉이 과연 실제로 변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737 맥스 기종은 지난 3월부터 운항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언제쯤 다시 운항이 재개될까요?
네,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앞서 이달 스티브 닉슨 FAA 청장이 미 연방항공청 청장이 하원교통위원회에 나와서 발언했는데요. 내년 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는 737 맥스 운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보잉은 지난주 737 맥스 기종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따른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해당 기종의 운항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또 여러 항공사가 주문을 취소했는데요. 보잉이 737 맥스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미국 경제에 끼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담배 구매 연령을 올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출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담배 구매 연령이 현행 18살에서 21살로 3살 올라갑니다. 음주 가능한 연령과 같아지는 건데요. 일반 담배
이제 당장 21살 미만 청소년들은 담배를 살 수 없는 건가요?
당장은 아닙니다. 실제 시행되기까지 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세법에 따르면 식품의약국 FDA가 6개월 안에 관련 규정을 갱신해야 하고요. 그 뒤 90일 이내에 시행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담배 구매 연령을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뭔가요?
네, 흡연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앞서 올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상원 의원이 담배 구매 연령을 21살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뒤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안과 통합해서 이번 2020년 회계연대 지출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미국 청소년들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고등학생 3명당 1명꼴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가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중학생들 가운데 약 13%, 고등학생들 가운데 31%가 담배 제품을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최근 전자담배나 베이핑, 그러니까 이 액상 연료 물질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담배를 피운 뒤에 이 폐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면서 또 미국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지난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2월 17일을 기준으로 해서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54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주마다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담배 구매 연령을 올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12월 현재 아칸소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버지니아 등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에서 21살 이상만 성인만 담배 제품을 살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수도 워싱턴 DC 등 500개 도시와 마을 역시 담배 구매 연령을 21살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네, 보건업계는 물론이고 담배 제조업체 측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액상담배기술협회 VPA는 지난 20일 연방의회가 담배 제품 구매 연령을 21살로 올리기로 한 데 대해 찬사를 보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담배 제품 사용을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조처로 본다는 겁니다.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면 아무래도 업계 수익이 줄어들 텐데요. 업계에서 환영했다니까 의외네요.
네, 앞으로 다른 규제가 힘들어질 것이란 계산에서 나온 반응이란 지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에게 담배 없는 세상을이라는 이 금연운동 단체는요. 새 법이 큰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는데요. 담배 제조 회사들이 청소년 전자담배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일부 전자담배 판매를 규제할 뜻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9월에 트럼프 행정부는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모두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부분에서는 진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업계 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요. 업계 측은 전자담배가 성인들이 일반 담배를 끊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담배를 규제하면 암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제키 이반코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무릎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이 아이는 누군가요? 천사들이 반기고 양치기들이 지키는 이 아이는 누군가요? What child is this?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대포를 쏘기 위해 스포실베니아 코트하우스로 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잠시 남부군의 방어선이 위태로웠지만 로버트 리 장군은 다시 한번 북부군의 전진을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잠시 물러나는 것일 뿐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로버트 리 장군 방어선에 끝으로 이동하라.
1864년 가을로 접어들자 전쟁은 북부의 승리 쪽으로 더욱 기울어갔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북부군의 주공격 목표는 남부의 수도인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였습니다. 리치몬드의 서쪽은 윌리엄 셔먼 장군이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남부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산업도시 가운데 하나인 조지아의 애틀랜타시를 점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 존스턴 장군이 지휘하는 남부군을 격파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조스턴 군보다 강하다. 하지만 지금은 남부군이 방어에 좋은 진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급하게 공격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윌리엄 셔먼 장군은 정면 공격을 피했습니다. 정면 공격 대신 남부군 주위로 밀고 들어가 남부군이 퇴각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형태의 전투가 몇 번이고 되풀이됐습니다.
남부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조 존스턴 장군이 싸움을 겁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스 대통령은 존스턴 장군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조 존스턴 장군의 뒤를 이어 새로 부임한 장군은 부임한 지 이틀 만에 북부군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사전에 충분한 작전 계획 없이 진행됐고요. 허위 정보에 토대를 둔 공격이었기에 남부군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됐습니다.
11일 동안 계속된 이 전투에서 조지아 지역 남부군의 3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나머지 부대들도 힘을 잃어서 애틀랜타시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남부군은 애틀랜타시를 북부군에게 넘겨줬습니다.
윌리엄 셔먼 장군은 애틀랜타를 점령한 다음 북정했습니다.
사바다로 진격하기 전에 애틀랜타시를 모조리 불태워버려야 한다. 애틀랜타 땅 위에 있는 거라면 풀 한 포기, 건물 하나 남기지 말고 모조리 태워버려라.
윌리엄 셔먼 장군은 애틀랜타에서 350km 떨어진 조지아의 사바나에서도 이 같은 방법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셔먼의 바다로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폭이 100km 이상에 이르는 파괴적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싶다. 남부 주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조지아를 보면서 제퍼슨 데이비슨의 정부는 결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북부군은 남부 지역의 농장과 촌락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 집을 뒤지고 식량과 옷을 탈취했습니다. 병사들은 말과 소, 농장의 다른 가축들을 가져왔고요.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은 모조리 파괴했습니다.
집과 농장에는 불을 질러라. 상점과 공장들도 모두 파괴하고 다리는 부수고 철도레일도 모두 걷어내버려라.
윌리엄 셔먼 장군이 이끄는 북부군은 조지아에 이르는 길 주변의 농장과 집들의 불을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부군은 그다지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부군 기병대 소규모 부대가 북부군 가장자리를 공격했지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1864년 12월 22일 윌리엄 셔먼 장군의 부대는 사바나에 도착했습니다. 셔먼 장군은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 윌리엄 셔먼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조지아의 사바나시를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고 파괴하는 윌리엄 셔먼 장군의 바다로의 행진 작전은 남부인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괴적인 작전은 북부에게는 큰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윌리엄 셔먼 장군의 부대는 사바나에서 한 달 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다음 1865년 2월 1일 남부의 수도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외곽에서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과 합류하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지나 버지니아로 이동할 때도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작전은 계속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남부연합중에서도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연방을 탈퇴해서 국가의 분열을 가져온 곳입니다. 무엇보다 섬터 요새에서 먼저 발포가 시작돼 전쟁의 불씨를 당겼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저는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겁니다.
북부군 병사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를 지나가는 동안 최대한 많은 토지를 파괴했습니다. 남부군은 북부군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리치몬드 북서쪽에 있는 세난도강 계곡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북전쟁 초기에 남부군은 이 계곡으로 이동해서 북부군을 공격했는데 메릴랜드와 펜실베이니아로 침입해서 워싱턴을 위협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남부군이 세난도 계곡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대를 이 계곡으로 파견했고요. 남부군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 모두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부군은 농가에 불을 지르고 농작물을 파괴했습니다. 가축들을 탈취하거나 도살했고 사람이나 가축이 먹을 만한 건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대지는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필립 셰리단 장군을 셰난도 계곡으로 파견했습니다. 1864년 가을, 셰리단 장군의 군대는 이 계곡에서 전투를 벌였고 소규모의 취약한 남부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공부해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평화적인 대규모 시위로 시작했던 홍콩 반정부 시위는 격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시위대는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도심 곳곳이 마비되었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VOA 기사 함께 들어보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ong Kong's protests may be smaller these days, but they're more frequent and more unpredictable. The violence isn't without critics.
This movement has come off the rails and is really out of...
Off the rails. Rail 하면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 궤도를 뜻하죠. Off the rails. 탈선하다, 궤도를 벗어나다. 어떤 뜻인지 짐작하시죠? Come off the rails or go off the rails means to start behaving in a way that is not generally acceptable. Off the rails 하면 정도를 벗어나다, 목적을 벗어나는 것, 혹은 누군가의 행동이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She used to be a bright, hardworking student in high school. 고등학생 때 그녀는 참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but she left the rails when she left home for college. 집을 떠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후부터 went off the rails. 삐뚤어졌어. 탈선했어. 예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Hong Kong's protests may be smaller these days. 요즘 들어 홍콩 시위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but they're more frequent. 시위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며 and more unpredictable. 더 예측할 수 없는 시위가 되었습니다. But the violence, 하지만 폭력성, 격렬함, 시위의 폭력성을 말하죠. But the violence isn't without critics. 하지만 시위의 격렬함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따라옵니다. 전문가가 말하죠. This movement has come off the rails. Has come off the rails. 이 시위는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예문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Hong Kong's protests may be small, predictable. The violence isn't without critics.
This movement has come off the rails and is really out of control.
Go off the rails. Come off the rails.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시카 심슨의 노래입니다. 오커하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중일 정상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대화와 협상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조속한 미북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